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말씀처럼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이 고백을 따라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이거 좀 해봤거든요. 안 따라 하세요. 예. 목소리에 막 기어드는 목소리로 안 따라 하세요. 잘안 따라 하시고 조그맣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따라서 하시던데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실패해도 또 실수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체휼해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할때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못 사는 거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걸 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선한 말은 기쁨을 주죠. 밝은 말도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친절하고 은혜스럽고 선한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지고 또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부부를 이렇게 부부 될 사람을 제가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이성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뭔지 아냐고, 이성보다도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이다. 뭐 여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자분들은 이 마음에 이 감정만 잘 누그러지고 감정이 좋아지면은 그럼 뭐든지 해주죠, 그죠?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반찬을 만들면 돈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으면 막 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면 행복합니다, 마음이. 그러면은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행동들이 그 속에 나오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죠. 제가 아마 한몇주된것 같은데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제가 양복 입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조금 그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하기 힘든 당신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물건 사줄 것이 있어서, 그 마트에 갔다가 그곳에서 밥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이들 밥도 사주고 아내와 더불어서 하다가 우리 아이에게 나온 그 국물이요, 아이가 조금 먹기 힘들 정도로 좀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가 그걸 들고 그 음식을 해준 식당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제가 조금 전에 가지고 갔던 그큰 그릇을요 그대로 들고 오니까 갑자기 거기서 일하던 세 분의 아주머니가요 등달아 세 분이 동시에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딱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양복을 입었지. 표정이 제가요, 이게 말을 안 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표정을 보고 아, 큰일 났다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이 동시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를 딱 보는 그 순간에 제가 아, 실수구나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저기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먹기에 조금 짜서 그래서 조금 싱겁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제서야 그분들 얼굴이 펴지면서 아, 예 그러더니요 최고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시 국물을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고개를 꾹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표정이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최대한 웃으면서 대하는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주 큰 능력이 돼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특별히 경상도 사람은 더 많이 웃으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고 난 다음에 또 저주하지 말라. 그 마음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하라. 참 쉽지 않은 것인데요. 쉽지 않아도 축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축복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축복 정확한 이 문장을 의미를 따져버리면 조금 잘못될 수 있는데요. 복을 우리가 빌어주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면 누가 필요한 겁니까? 무슨 사람입니까?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장 23절 말씀 잘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죠.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24, 25, 26절 말씀은요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은 누구를 향해서 주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너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누가 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렇게 하면은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자로 세움을 받은 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라인이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수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를 제사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만이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아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평신도로서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요 저는 목사가 아니어서 하나님 소명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 그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김경시 장로님 아버님 이제 장례식을 치루었는데요.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문상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같이 타고 갔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부흥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너무 잘 전하시고 막 쩌렁쩌렁하니 전하시고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사셨나 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말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빛의 세계가 아니라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빛이죠.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명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소명이 있냐면 선포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돼. 이거는 목사님만 해야 될 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구원만 주기 위해서 믿게 하시는가? 그것 아닙니다. 구원만 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려면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 딱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 사셔야 돼요. 목사로.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의 역할은요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그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어서 그 세상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소명을 주어서 파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축복해야 될 소명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느 장로님, 권사님, 참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요. 시계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입니다. 장로님이요. 근데 이제 시계를 이렇게 팔아서 이제 그 차를 한 대를 샀습니다. 장로님이 가셔서 차를 새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차 남바를 보니까, 남바가 뭔지 아세요? 차 번호를 보니까요, 그게 번호가 1809, 1809가 그 차량의 번호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부인 권사님이 차 번호를 딱 보더니요, 아니 이렇게 해괴망측한 번호를 가지고 왔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이 번호를 한번 잘 보라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크인데요, 강대상이라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은 18빵꾸 아니냐고. 아니 18빵꾸 이 번호를 왜 가지고 왔냐고. 그 장로님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아, 번호가 너무 해괴망측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그럼 바꿔 가지고 오겠다고, 나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요, 이제 바꾸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시더니 다시 일어나셔서, 여보 그냥 그 번호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왜 그러냐고. 또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아까 번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이게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앞에 가는 차 넘버만 볼까만, 1809가 있는지. 권사님이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이 번호를 뭐로 바꿔주셨냐면은, 하나를 팔아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권사님이 아, 이 번호 바꾸지 말라고, 너무 좋은 번호라고, 하나를 팔아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권사님과 더불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시계가 무슨 시계냐 하면은 성화가 들어있는 시계. 그리고 배를 이렇게 탁 누르면은 이제 새벽에 여러분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4시경이나 4시 반이나 알람을 울려놓잖아요. 그러면 알람이 착 울릴 때 음악, 잔잔한 음악과 더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나오는 곡 혹시 아세요? 그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팔아가지고 하나를 팔 때마다 야, 내가 이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요, 그 시계를 많이 파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전도하는데 이 물질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목사와 평신도로 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서게 될 거예요. 거기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뒤통수 긁으실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목사로서 사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겠습니다. 저 평신도입니다. 집사인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민수기 6장 이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외우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 축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하면은 27절 말씀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복을 많이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이 말씀 목사님 그거 외우면 책 줄 겁니까? 용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축복을 많이 좀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겠다. 근데 우리가 축복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사람이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그 저주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전에 아마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딱 부딪힘이 와야 되고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구나. 아, 나는 이 거꾸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주는 내 입에서 미워하는 마음들 내 입에서 마음에서 다 버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해야 되겠구나.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면요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주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 물체가 아닌데요 액체 이런 것이 아닌데 근데 그 저주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늘 옷을 입듯이 저주하는 거예요.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저주가요 그 몸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으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즘에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좀 교정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욕이 아니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욕을 하지 않고 말을 하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제가 딱 보니까 두 녀석들을 이렇게 두 녀석이 아 죄송합니다. 두 아이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딱 한마디밖에 말을 못합니다. 아! 하고 난 다음에 말을 못해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다 버리라 그랬는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대는요 그게 입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달려져 가지고 말을 할 때에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친구를 만나면요 야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XX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욕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왕따를 당해요.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또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그 악한 것이요 몸속에 들어갑니다.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뼈가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하겠습니까?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합니다. 그게 체질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주 험악한 곳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언어의 순화, 우리 믿는 자녀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의 순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좋고 축복하는 이러한 말들을요, 가정에서 많이 들려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그것을 선택을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욕 못할 것 같습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저도 욕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백마부대에 있을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욕 들었습니다. 고참들이 하는 말 자체가 욕이에요. 딱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진 욕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 입에서도 한번 딱 열리면요, 줄줄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한 번도 그걸 입에서 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한 욕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 안에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 이건 올바른 것이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거를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보여주고. 성경에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 왕을 저주하고 또 침실에서 부자를, 그러니까 이 왕과 부자는요, 이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잘하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늘 손가락질 받게 되어져 있고, 부자는 왜 이렇게 또 저주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그 가지고 횡포를 뿌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침실에서라도, 침실은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죠. 우리 둘만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하는 거죠.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악담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 그랬습니다.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죠.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제 귀에 들어와요. 신기한 일인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침실에 그 이불 밑에 딱 누워서 두 분만 소란소란이 아니죠. 도란도란 말씀 나눌 때 좋은 말씀 하셔야 돼요. 그게 위에서 선포가 되어주면, 저도 안 듣고 싶은데 저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만 해야 되고 저주하는 건요 버리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나 그걸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저주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라 그러셨냐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주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 됐다 그러고, 목이 마르거든 다 목말라라 이렇게 하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고 줄이거든 먹여주어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 갖다 주어서 마시게 해주라.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은 종업원 대하기를 왕을 대하는 것 같이 친절하게 하십시오. 자, 말씀을 이해하셨습니까? 식당에 가시면은 종업원을요, 종처럼 부리지 마시고,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업원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이봐라 이렇게 또 부르지 마시고, 종업원을 왕처럼 대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을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먹으니까 뭐 조금 편하게도 되겠지 하고 종처럼 부리고 아주 싫은 소리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하면요,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음식에다가 침을 태 뱉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콧물이 흐르면요, 콧물을 음식에다 갖다 대고 콧물을 거기다가 흘린대요. 콧물이 그렇게 흘려도 여러분 맛있게 먹을 거 아닙니까? 종업원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종업원이 거기다 무슨 말 어떻게 할지 모른대요. 피자를 주문할 때도요,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피자 주문하면서 기분 나쁘게 딱 하면요, 퇴퇴 해가지고 이거 돌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불에 들어서 다 구워질 건데, 그러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업원을 대할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처럼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의 마음이 좋으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음의 감정만 좀 다스려주면은 콜라가 와도 한 개가 더 와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는 나보다도 힘이 약한 사람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감정을 좋게 대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축복해주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지혜이죠.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또 저주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듣는 것은,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주를 들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독을 사서 한번 마셔보십시오. 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바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독을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140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입술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는요, 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여자가 거울 깨트리는 방법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죠. 거울 보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 저리 생긴 너,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걸 깨트려 버린다고. 속에서부터 아픔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 독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말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저주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그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저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방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나를 늘 넘어뜨리는 것, 나를 욕하는 것,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방을 둘러보면서 축복을 막 쏟아부어줘야 됩니다. 이쪽을 향해서도 축복을 쏟아부어, 저쪽을 향해서도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 지켜주옵소서.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축복하는 입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소리가 혹시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할 것이다,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